할렐루야, 우리 신년 40일 특새, 또 우리 열두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국내외에서 실시간 생방송 온라인으로 또 동참하고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또 은혜 충만한 우리 바이올린 독주로 주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땅을 보고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땅의 것들을 너무 바라보게 되면 병이 납니다. 몸에 병이 나고 마음에 병이 납니다. 인생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고치는 길은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이 셧다운된 것 같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힘든 시국이 되었지만, 검은 하늘에서 별이 더욱 빛나듯이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시 찬란했던 헬라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의 중심과 아리스바고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운영하는 분이시며 인간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전했습니다. 26절, 31절에 계속된 바울의 아테네 전도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죠. 바울은 헬라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실은 하나님의 창조물뿐임을 선포합니다. 이 휴머니즘의 메카인 헬라 문명은 자꾸 사람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생일 뿐임을 바울의 전도 설교에서 강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삶의 수명을 정하시고 나라의 수명을 전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을 연구하고 또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모든 것 뒤에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다. 저 멀리 왕궁에 앉아 계신 임금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자신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은 파워풀하게 어제 설교를 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복음설교는 결단으로 끝을 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세계 곳곳에 선포되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어렴풋이 자신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회개하기를 명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우상신도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명한 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I'm sorry 하는 그런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바꾸겠다는 결단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이죠.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결단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권력자도 재벌도 인기 연예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고 죄인은 오직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고 은혜가 흐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세련된 문명도시 아테네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 앞에서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면 결코 전도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님 이야기하면 욕먹지 않을까? 내가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이 사람들 너무 엘리트인데 너무 부자인데 너무 세련됐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가 먹힐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잘 나가는 아버지 둔 사람들도 그렇게 당당한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뒷배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본문 18장 34절을 보니까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고 했어요. 영문 성경에 보니까 A few men became followers of Paul and believed. 즉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고 믿었다고 했어요. 32절에서는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어제 본문 끝에 보면은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아누시오가 있었습니다. 이 디아누시오가 누구냐 하면 아테네 대법정을 총괄하는 12명의 대법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신적인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는 훗날 아테네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중추적 리더십 역할을 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물이 그날 아리스바고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저는 한국의 그 큰 지성인 그 이어령 선생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집례를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설마 그분이 70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받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거물들을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아테네 최고 지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련된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색칠하지 않아요. 원색 그대로 아름답기 때문이죠. 저는 복음에 인간적인 색칠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십자가 복음 그대로 부활의 복음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 복음을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아테네에 체류한 기간을 약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테네가 그 당시 헬라 문명의 정신적인 메카라고 할 정도로 크고 유명한 도시였지만 의외로 영적으로는 막힌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의 사역을 보면은 소수의 개종자들을 얻긴 했지만 뭐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그렇게 폭발적인 열매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랑 비교할 때는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리고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이제 고린도로 오늘 이동합니다. 잠깐 PPT 화면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이때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코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처음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유럽 선교를 결심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거기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쭉 내려와서 아테네까지 왔죠. 이제 아테네에서 다시 서쪽으로 70km를 가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를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반도로 돌아오게 되는 그 코스에 우리가 지금 계속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핵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에 있는 두 항구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모든 남북 간의 통행이 이 고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린도는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술집과 창녀촌을 진전하는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의 중앙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여 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우상 숭배의 명목으로 매춘 행위를 일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가 우상 숭배와 지적인 교만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이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속으로 고린도 사람들 같이 논다는 말은 음란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죄악이 가득 찬 도시 고린도 한복판으로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청소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복음의 생수를 가지고 들어가서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세상은 최고의 교회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시커머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비춰줘야죠.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나라가 몹시 어지럽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밝히고 음란하고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그 1절 2절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바울이 고린도에서 평생에 함께할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들은 상당히 상류층의 삶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당시 로마의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난 폭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려버렸어. 이게 AD 49년 한 50년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아무 죄도 없는데 그 남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추방당해서 이 낯선 외국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 고린도로 오기 전에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정황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 나가서는 그리스와 로마 선교를 돕는 아주 중요한 평신도 협력 사역자로 바울을 돕는 자로 이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초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신앙이 다시 불붙어 오르게 된 거예요. 인생의 멘토라고나 할까요? 영적인 은사를 재확인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롭던 바울도 이들 부부를 만나서 큰 용기를 얻었지만 이들 부부도 낯선 땅에 밀려 내려왔다가 바울 같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에서 만난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귤라 부부가 성경에 6번이나 나오는데 이 부부의 이름이 항상 함께 붙어 나와요. 그만큼 부부가 금술도 좋았고 함께 팀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 보면은 아귤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가는 모든 부부의 이상형이었다.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교회도 보면 남편이나 아내 한쪽만 믿음이 좋고 교회에 헌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요. 자기 배우자가 왜 이렇게 교회 열심인지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부인한테 당신 뭐 교회 일과 나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남편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일한 믿음, 동일한 헌신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귤라 부부 같은 함께 주님께 헌신하는 부부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귤라, 브리스길라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업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3절을 보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사도 바울의 시대, 특히 고린도 교회처럼 막 시작되는 개척교회 상황에서는 성도들의 헌금만 가지고 목회자나 선교사의 사례를 주는 일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한 군데에 있는 레지던트 파스터, 그 자리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계속 떠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떻게 됐냐면은 이 바울이 사이드 잡으로 이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서 이 생활비를 벌었어요. 막 천막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가죽으로 만드는 건 다 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혹독한 포로 생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식들한테 반드시 기술 하나씩을 전수해줬어. 학자들한테도 먹고 살 기술은 다 하나씩은 전수해줬어요. 그래서 대학자 바울도 이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희한하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가죽을 만드는 일에 기술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업이 같은 사람들,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거든요. 아, 직장에서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그 사람이랑 많이 붙어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보내주신 선교사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같은 직장을 옮겨갈 때마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다 전도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시고 전도할 수 있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간단하게 브리스길라, 아귤라 부부와 바울이 함께 살며 일했다고 돼 있는데 그냥 일만 했겠습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귤라 부부를 CS 멘토하듯이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나중에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확실히 가르쳤을 거예요. 이렇게 리더를 키운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정말 브리스길라, 아귤라는 나중에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후에 바울이 1년 6개월에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니까 함께 이사했어요. 그곳에서도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훗날 로마로 가서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의 평생 변함이 없는 충성되고 변함없는 헌신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 아길라 부부의 헌신의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길라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고 이사까지 가면서 바울의 교회 개척을 도왔습니다. 정말 이러기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민 가는 것입니까? 왜 전학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복음의 전령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열심히 장막을 만들다가 안식일이 되면 또 회당의 예배에 참석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믿음 좋은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과 함께 해방이 있는 것을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권면했다는 말은 평범하게 그냥 툭 하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청했다, 설명했다, 권유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한두 마디 찍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붙들고 앉아서 믿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이모 저모로 가르치고 설득하는 정성이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투자했듯이 바울은 사람에게 투자했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못 오는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여러분 내년부터 여러분 꼭 CS 멘토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 꼭 하세요. 순장을 꼭 해보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될 때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기도의 응답도 체험할 것이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양육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귤라의 만남처럼 우리 모두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